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언급되어지는 것은 고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고난에 대한 주 메시지가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심 내용 중에서 보면 우리가 이 고난을 생각해 볼 때 고난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를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고난받을 때 우리가 애매히 참아도 그것을 인내하면 아름답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도 관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쫓아서 사는 삶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죄와의 연관성이죠. 우리가 온전히 죄를 극복하고 죄를 컨트롤하고 죄를 제어할 수 있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그 고난과 하나 될 때,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때만이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오버컴하고 극복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고난을 쫓아 사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끊임없이 고난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 고난을 받는 자가 먼저 죄를 제어할 수 있다. 제어해서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쫓아서 사는 자는 나의 죄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설명 1절이 아니라 첫 번째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이 죄를 그쳤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연합한 우리가 바로 죄를 그쳤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받은 자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과 우리는 연합한 자죠. 믿음으로 하나 된 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사는 우리는 모든 죄를 억제하고 죄를 멸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의 죄를 멸하려고 오셨다고 요한 1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연합된 우리는 죄를 멈추고 그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난을 받은 자가 육체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그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완전히 죄가 없이 죄로부터 완전히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이지 인간이 아니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그쳤다는 것은 죄를 컨트롤한다. 죄를 억제한다라는 말을 죄를 극복한다. overcome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죄를 그치지 않고 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에 빠지는 삶을 삽니다. 죄의 종의 삶을 삽니다. 죄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완전히 방탕과 정말로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죄가 주는 그런 어떤 속박에 굴레에 빠져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죄를 멈출 수 없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를 그치는 제어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그쳤다 죄를 그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통제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여기 본문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러분 죄를 오버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영어 성경은 I'm yourself. 이렇게 돼 있어요. I'm yourself. 뭐라고 됩니까? With the same attitude. 예수님과 같은 자세, attitude를 가지고 너를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멸하고 죄를 그치고 제어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본받아서 그분의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 때 영적인 무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무장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고난을 대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그분의 고난을 쫓아서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 매일 순간순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우리의 삶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고난받는 자의 자세,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끊임없이 자기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로서 그 마음가짐과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늘 인식시키며 사셨어요. 내가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자세, 그것은 그분의 이 고난에 대한 자세는 제자들에게 늘 리마인드 시켜서 얼마나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고난받는 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또한 그분을 쫓아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인식조차 가지고 살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영적으로 내 자신이 무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 죄를 그쳐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죄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무장이 없으면은 죄가 우리를 속박시킵니다. 죄도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 죄도 파워가 있어요. 죄도 우리를 속박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의 굴레를 씌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죄가 우리에게 굴레를 씌워서 죄에게 속박시켜서 죄에게 종노릇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에 붙들려 삽니다. 그래서 죄가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죄에 빠져서 죄악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죄에게 복종하며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죄에게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이 몸으로부터 오는 욕심을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부활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과연 불신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민노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있어요. 순간순간 죄를 지으며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속박에 머물러 살면서 죄가 씌우는 굴레와 그 권위에 복종하며 죄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며 깨닫지 못하며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런 현실,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고 죄에 빠져서 방탕과 무절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그런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될 때 해야만이 비로소 이 죄를 그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장의 삶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영적 무장의 반대는 영적 해제입니다. 무장해제입니다. 무장해제. 군인이 무장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냥 전쟁에서 무장해제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이 무장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무절제, 방탕, 방임, 중독 이런 것들이 영적 무장해제죠. 아마도 이렇게 무장해제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대표적으로 저는 이 삼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놀랍게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절제하며 방탕에 방임하며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또한 삼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 안 했어요. 죄를 억제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죄를 그쳤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갑옷을 입고 고난 육체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했는데 그는 죄를 그친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죄를 끊임없이 지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죄로 보지도 못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임재할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다가 또 얼마 있으면 자기 충동에 못 이겨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자신을 방해하며 그런 극한 타락의 상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 본능대로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삼손 같은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삼손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저희에게서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그런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원망하고 뱀에게 물렸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멸망한 그것이 이런 일이 거울이 된다고 합니다. 교훈이 된다는 말이죠.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과거에 당한 구약에서 그러한 불신앙을 보였던 그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삼손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한 가지 삼손의 삶을 보면요 참 뭔가가 없는 뭔가가 미싱되는 삶을 살았어요. 참 기도가 없었다. 참 기도가 없었다. 참 회개가 없었다. 마지막 죽기 전에는 말고요. 그의 온통 그 삶을 보면 죽기 전까지 잘못 분명히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범하며 자기 욕구와 충동대로 마구잡이로 그 어떤 욕구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본질적인 자기의 마음에 충실하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이 삼손의 생애 가운데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두 눈을 뽑히고 죽기 전에 그때서야 비로소 참다운 회개다운 회개를 하게 되고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욕정에 자기의 욕구에 충실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 그런 비참하게 살게 되었고 비참한 최후 가운데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킨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사사는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의 생애는 너무 안타깝고 비참한 생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더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멋있게 살 수 있었을 그의 삶이 안타까움의 연속이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참다운 돌이킴이 없는 참다운 삶,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옛생활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전환되는 그 전환의 삶이 그에게 없었다는 점이 바로 삼손의 삶을 보면 아쉽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 절제하며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우리가 매 순간 절제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삶,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외면적으로 비참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순간순간 내 자신을 절제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런 무장, 내 자신을 무장하지 못하고 마치 무장해제와 해제한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비참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무절제와 자신의 욕망을 욕망에 방임시키며 살았던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죄를 억제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 자신을 전환시키며 돌아가는,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사는 자의 삶은 어떠한 자세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살아간다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죄를 그치는 자의 삶은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러분, 영적 무장을 한 사람은요, 죄를 억제한 사람은 이제부터는, 그 후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인식과 가치가 모든 것이 변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rather for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쫓아 사는 삶이 바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죄를 억제하고 죄를 스탑시키고 이 죄를 이기는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다. 거룩한 목적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고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가 기뻐하는 삼손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정욕에 붙들려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죄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 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 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돼요. 그 목적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나온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우리를 이끄는 삶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서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참다운 거룩한 목적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목적의식에 투철해서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은 주의할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냐면 2절에 나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고 목적의식이 투철한 사람, 목적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purpose driven life를 사는 사람은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아야 돼요. 이 사랑의 정욕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방향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방향, 영적인 방향의식이 확실히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를 스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정욕이 뭡니까?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사람 속에서는 정욕이 있어요.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영이 정욕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evil human desires라고 복수로 나옵니다. 사람의 정욕들. 근데 이 will of God은 단수입니다. 사람의 정욕들. 우리는 이런 사람의 정욕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나오는 이런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정욕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정욕,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사람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좋아해요. 죄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죄를 좋아하지 않으면 왜 죄를 짓겠어요? 죄를 싫어한다면 죄를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다 살지요. 죄를 좋아하니까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하십니까? 죄를 나름대로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모르게 우리는 죄를 즐겨요. 즐깁니다, 정말.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더 하고 싶어하고 그런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그런 죄의 어떤 본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제가 해드릴까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말씀과 완전히 등한한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런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적인 죄의 성품, 욕구, 세상의 욕구, 육신의 정욕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성욕을 쫓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의식에 사로잡혀서 목적이 이끄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아야 된다는 이 목적의식이 투철해져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구나. 그것이 바로 죄를 죄로 보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하를 우리가 새벽 시간에 보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상 하에 나와 있는 그 하에 특별히 나와 있는 이 왕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죄를 죄로 보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아주 심각하게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질 수도 있는 문제다.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은 그대로 놔두고 베델과 단의 금신상은 그대로 놔두고 허용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않고 있는 적당주의로 현실과 컴프라마이스하면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열왕기상에서의 보여주는 그 문제점이 그들은 여전히 사람의 정욕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아야 되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에 투철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한 목적의식이 생겨야 되냐면 이전의 죄에 대해서 이전에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견눈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견눈질. 이것은 바로 지나갔던 죄는 지나갔던 죄로 끝났다. 족하다.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자꾸만 견눈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과거에 진 죄를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과거에 그 옛날에 그 동산에 그 시절에 그 놀던 친구들을 어디 있나 그 친구들과 한번 만나서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자 이 과거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시절 그때가 여러분 추억 속에서 아련히 기억나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냐. 본인은 어떤 재미냐 하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삼겹살을 탁 숯불에다 구우면서 쌈장에다가 그 다음에 파를 그 파 겉절이죠. 그걸 탁 얹어놓고 숯불에다 주주주주주 하고 그냥 굳는데요. 그러면서 쌈에다 탁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좋아요. 소주를 탁 꺼내서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텅 터지고 그걸 쫙 붓고 그거와 더불어 쫙 먹는 이 맛을 아냐는 거예요.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예, 바로 거기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방인의 뜻을 쫓고 우리가 곁눈질 하고 싶어하는 과거의 삶을 쫓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들 바로 세상의 욕구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사람의 정욕을 쫓지를 않아야 되지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지나간 때를 조카해야 돼요. 지나간 때를. 그런 것을 그리워하면 안 돼요. 세상에 예전에 내가 음란하고 정욕하고 술 취하고 이것은 개인적인 죄입니다. 방탕과 연락과 연락은 파티하는 것입니다. 그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즐겼던 것을 아련한 추억이 돼서 곁눈질하고 아, 그때 그 놀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한번 다시 한번 그 친구들과 더불어 좀 어떻게 한번 재미를 즐길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건 마귀가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분명한 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래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봐. 그래 열심히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바보 같은 마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 바보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 마귀가 와서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바보로 살지 말고 재미있게 살아봐. 인생은 재미있는 거야. 재미있게 좀 살아봐. 옛날에 기억나지 않아? 옛날에 그 친구들과 놀던 때 기억나지 않아? 그 친구들과 한번 멋있게 사랑해, 맛있게 즐기면서 예전 했던 것을 그 옛날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인조에 다시 해봐라. 그렇지만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의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들은 끊으셔야 돼요. 과거의 정욕을 쫓지 않고 끊고 이런 지나간 때를 족하다 하고 enough is enough. 과거의 모든 삶을 이제 다 족하다 하고 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남은 시간 남은 때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남은 때야 되는 자기의 남아있는 remaining time에 대한 남아있는 남은 때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때를 거룩하게 살고 그때를 바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남은 때를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인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여기 혹시 암환자, 암 환자분이 있는 분들한테나 어쩌면 생명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온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남은 때를 웨이스팅 타임 하지 아니하고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때를 살아가는 자로 주님은 살기를 원하세요. 목적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붙들려서 사는 삶,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노니. 살든지 죽든지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는 게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분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의 반응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 그래 너 참 주님의 뜻을 쫓는 멋있는 크리스천이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참 예수 잘 믿는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멋있는 크리스천이 됐는지 내가 너를 봐도 참 감탄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박수를 쳐줄 줄로 아시죠? 오산입니다. 바로 4절이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전에 자기랑 놀던 친구들은 시컨 극한 방탕에 빠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이상이 여긴대. 왜 쟤는 왜 이상하게 예수를 믿지? 예수를 믿어도 왜 저렇게 이상하게 믿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이상하게 좀 광신제 아닌가? 아침에도 교회 가고 저녁에도 교회 가고 또 금요일날도 교회 가고 이상하게 여겨 그 다음에 뭐 한 단어가 더 나옵니다. 비방하나. 비방한다고 합니다. 학대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이상이 여기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여러분들을 이상이 생각하고 여러분을 비방하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잘 이해해주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놀머리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칭찬해주면 그것은 믿지 않는 이상한 남편이고 이상한 아내죠. 근데 제대로 된 좀 이상하지만 제대로 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두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믿으시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비방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그런 비방에도 맞서서 담대해야 돼요. 컨피던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5절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결국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비방했던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했고 비방했던 사람들은 예비하신 자, 심판을 예비하신 자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예수님한테 위임하시죠. 예수님에게 직구하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이상히 생각하고 우리를 비방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바로 그러한 때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심판때가 임할 것을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좀 더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쫓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쫓는 자들은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만 비방을 받지만 왕따를 당하지만 그렇지만 언젠가는 알 것이다. 너희들이 직구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백보자 앞에서 심판자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을 알고 우리는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목적을 쫓는 목적의식에 투철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쫓아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쫓아서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쫓아 살아가야 되느냐,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의 삶의 몇 가지 특징들과 구체적인 적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기도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Specific application입니다. 구체적인 나의 삶 가운데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도 요즘처럼 만물의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뭐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온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말했던 그 날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던 그 목사도 이단 목사인데 그 사람도 자기 자신 죽었어요.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면서 극단의 종말론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의 특징은 신비주의이고 정신이 몽롱하고 정상적인 그런 이런 맑은 정신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흥에, 어떤 감정에 휘말려 있는, 그래서 정신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게 뭡니까?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극단의 종말주의자들은요,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그 말로 지금 하는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말고 지금 뭐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다 같이 모이자, 그래서 막 자기네들이 뭐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둥 하면서 뭐 이상한 행태를 하면서 뭐 돈도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단주의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단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때와 시간과 기한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혼미한 상황 속에서 있으면 안 되고 근신하여 너 자신을 셀프 컨트롤해서 근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도. 이 기도를 더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Clear mind. 근신하라.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 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 우리는 몰라요. 그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마다 이단들이 딱 있다가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그런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그런 단체에 기웃기웃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가까웠습니까? 때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해야 할 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하라라는 말이 영어로 어떤 성경은 love each other deeply, 깊이 깊게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keep fervent in your love, 너의 사랑 안에 뜨겁게 하라. 우리 개정판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어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개역 성경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에크네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전심전력, 힘껏 노력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힘껏 노력해서 전심전력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짝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 사이드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가까워 있는 상황에서 만물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해야 할 바를 말해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할지니 바로 이것은 바로 감정적인 사랑 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사랑을 포함한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왜 그 사랑을 중요시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덮어주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죄를 덮어주는데 사랑이 없을 때는 자꾸만 들춰내는 것입니다.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드러내게 되면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이 투덜거리고 사람들이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것과 이 원망이란 것에는 관계성이 있어요. 여기 9절에 바로 내려갑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고 합니다. 사랑할 때 원망 없이 하란 말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 당 요즘같이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여인숙이나 이런 것이 발달되지 않은 사회라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지역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자기 집에서 가가호호해서 그냥 대접을 많이 했어요. 근데 대접하다가 자기만 대접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만 대접하고 자기만 봉사하니까 힘들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나만 봉사하고 나만 왜 힘든 일을 골라가면서 내가 다 해야 되나? 그 원망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사랑을 하다가 결국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원망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막 사랑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다가 어느 날서부터 이상한 관계가 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complain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grumbl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grumbling하고 complain은 좀 차이가 있어요. complain은 그냥 뭐 원망한다 뭐 그런 말이지만 이 grumbling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에서 보면 저기 그 텐트에 저기 뭡니까? 신명기에서도 보고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기 뭡니까? 저기 그 이제 새로운 가나안 성지로 가나안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자기 텐트 장막에서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오게 해서 우리가 다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grumbl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grumbling이라는 단어는 원망한다는 말도 있지만 수근수근거리면서 투덜거린다는 말이 있어요. 투덜이. 그래서 투덜이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투덜되지 말라는 거야, 자꾸만. 여러분 혹시 투덜이가 되신 적 있으세요? 투덜이. 성경은 투덜이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종종 다 투덜투덜거리죠. 근데 투덜거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랑하고 접대하고 대접하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다가 자기만 혼자 수고하고 자기만 내가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느냐 하면서 이거 grumbling하고 투덜투덜투덜거리는 것이요. 사랑을 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런 원망 없고 투덜거리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정말 원망 없이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사랑의 수고를 하다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기가 하는 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만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만 바라보다가 결국 투덜거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 적용은 첫 번째 기도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세 번째는 봉사랍니다. 그럼 우리는 봉사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봉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봉사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고 또한 청소로 봉사하시고 음식 봉사하시고 각양 다른 곳에서 다른 탤런트를 은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대로 봉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자세는 자기의 탤런트대로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란 말이죠.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성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말이 서로 봉사란 말이에요. 서로라는 봉사는 다른 사람만 혼자 봉사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면 결국 나오는 것은 grumbling이에요. 투덜투덜거리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만 봉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고 아 저분은 뭐 가지고 계신 은사가 저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동참해서 여러분들도 나도 좀 수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각성을 가지고 수고를 해주셔야 돼요. 저 어떨 때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좀 개인적으로 아픕니다. 왜 어떤 분들만 특별히 봉사할까? 왜 어떤 분들만 더 수고하실까? 선한 청지기는요, 관리자입니다. 매니저입니다. 내 소유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잠시 맡겼다라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선한 봉사자의 청지기예요. 관리자의 마음입니다. 욕심이 없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는. 혼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할 때 그 지체와 공동체가 아름답고 섬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봉사하는 모습이 또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11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말씀할 때 말할 때도 그런 봉사하는 모습이 말할 때 여러 가지에 나옵니다.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11절에 보면 첫 번째 말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저처럼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서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친구들에게 권면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녁서부터 가서 집에 가서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권면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우리가 깨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그래야지 정말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같이 하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11절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셔 하려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을 누가 받아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봉사나 여러분이 말하는 거나 모든 삶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쫓아서 섬기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붙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자신이 어떻게 내 자신을 추애를 해야 될까? 그걸 늘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오늘 또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실천해 보세요. 아내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 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